매일 새벽 귀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때로 절망감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절망이라는 말을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이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을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이 자기 유한성이나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 또는 정신상태 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나 저런 표현을 하거나에 관계없이 절망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삶의 희망의 모든 줄을 다 놓아버린 상태를 그렇게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기 한계에 많이 부딪히면서 상습적으로 이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버려야지, 포기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학하듯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감정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황에서 극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모든 신앙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높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랑 아주 심각한 상태의 늪에 빠진 것과 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 밧줄 하나라도 던져줘야 그거 붙잡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터인데 이 시인은 홀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제에서 기도함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새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이 온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언제적부터 그 병으로 시달렸는지 모르지만 이미 나이도 중년을 넘어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법합니다. 38년이나 병석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긴 세월의 병고는 주변 모든 사람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병이 처음 생겼을 때 가족들이 그를 돌보기 위해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친구들도 때때로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베데사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그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고 해서 거기 오긴 했는데 홀로 38년 된 병든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거기에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가진 재물들을 다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이 없는 처지가 됐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무슨 잘 갖추어진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노천에다가 간이 천막 같은 건 몇 개 행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낫기를 기다리는 딱한 처지의 모습입니다. 온갖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거기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나마 병낫기를 기다려보는데 그럴 기회가 그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돕는 이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던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는데 그 희망은 다름 아닌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현장 등장은 처음 모습부터가 매우 파격적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유월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걸어 다니시는 시간만 해도 한 두어 달은 쫓기 걸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당시의 사정이나 길 사정이나 교통편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과 같은 여름철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름철에 즐기는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다시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은 보통 때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식민지배에 시달려 살던 사람들이 민족의 명절인 이때나마 함께 모여서 회포를 풀고 서러움도 달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인산위로 모여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로마의 군인들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명절이 다 민족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시위나 폭동 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토니오 성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자리가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성체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군은 이 성체를 만들고 성체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절의 상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의 로마 사람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였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제사장들도 몰려오고 친구나 친척 등등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노래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하고 성전에서는 몰려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때 바친 제물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빛이 솟았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의 찬송 소리 또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래 소리 가득한 골목을 찾아가시지도 않습니다. 저명 인사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 예수님이 발걸음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엉뚱하게도 환자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목가를 가십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행각 5개가 있고 거기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히 5개 행각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양문이라는 말은 성전 제사 때 제물로 바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어서 성전과는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발걸음만 옮기시면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실 수도 있고 가르치실 수도 있고 그 민족의 축제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환자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이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부터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출발점은 주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헬라 말의 원래 뜻은 텐트를 친다,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천막 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세상 삶을 살고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절대 불가능한 벽에 부딪히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나는 나 홀로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줄 생각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실망하고 힘만 가졌다 실망하면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그에게 스광이 비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설명하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현장에 주님께서 먼저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는 자리에 천막 치고 함께 사시듯이 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인생의 등불을 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절망의 치유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춤추는 사람 곁에 계시기보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픈 상처 부여잡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 곁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자기를 보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구에게도 눈길 주지 않으시고 성큼성큼 곧바로 이 38년 된 환자 곁에 다가오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 까닭을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38년을 병을 앓았고 노천 같은 그 야외 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겨우 지붕 덮인 그런 건물 아래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으면 그 사람의 몰골이 사람 몰골을 했겠습니까? 38년 누워있는 사람인데 기력인들 있었겠습니까? 그 맹인, 병자,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도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진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그에게 가시는 것입니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최악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해 보이셨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셨고 가장 그 모습이 처참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이 사람 곁으로 주님께서 먼저 성큼성큼 다가가십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그 병이 죄 때문에 생긴 사람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이 사람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병보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더 이상 가서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지난날 38년이나 괴로웠던 병이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그 사람의 도덕 성인들, 영적인 내면인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와 보이는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셔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만 고치셨는지 다른 사람들도 또한 고치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신 이유는 이 사람의 처지가 가장 불행해 보이고 가장 슬퍼 보이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위 말은 먼저 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먼저 얻어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거나 판단을 잘했거나 그런 것의 결과로 생각하고 자칫 그 사실이 자기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사람은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은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니면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 한 그릇 움직여 볼 수도 없는 사람, 예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천해 보이고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등장하지요. 참 갸륵한 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디에서도 나타납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나타나고 부활 현장에도 나타나고 가장 위험한 장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살펴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가장 위험한 장소에 처해졌을 때라도 숨기지 않고 드러나 보이고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도 내 감당 못할 인격 파탄자가 되고 내 삶이 다 온전히 망가지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으니 그 사는 모습이 사람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런 광인의 삶은 일곱 귀신에 시달리는 삶을 살던 그에게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 내쫓아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희망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누가 받은 은혜보다 크다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인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를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꿈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이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우연히 그렇게 병생했을 줄 모르지만 나는 죄 때문에 죄 짓다가 벌받아 병생인 사람이고 마음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사람들 다 떠나고 홀로 남은 사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부축을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 걸 생각하면 평생 그 은혜를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먼저 믿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 모습이 주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인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평생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무슨 큰 잘 만들어진 침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야외에 갔을 때 돗자리 하나 깔듯이 그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내 자리라고 표시해 놓은 만큼의 자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가 거기에서 대소변 다 받아냈을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마다 먼지 먹고 땜묻었을 겁니다. 아마도 썩어 냄새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게 뭐 소중하다고 예수님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걸 들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간증해라. 은혜로 이렇게 치유됐다는 것을 고백해라. 그런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을 것이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에 그의 병든 몸을 받아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말 못하는 자리 한쪽 뿐입니다. 그게 자기 공간이었고 그게 자기 쉼터였고 거기에 와서 허리 펴고 누울 수도 있었고 자기 편에 있었던 것은 그 자리 하나뿐이에요. 그 병 낫고 난 다음에도 그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이 바뀌어지면 고마운 마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빈자리 하나에게라도 고마운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안한부인이 되거나 그리하면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에 빈 자리처럼 나를 받아주고 내 모든 분비물들을 받아주고 자기를 섞여가면서 나를 지켜주었던 그 자리 하나에게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들고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병나은 것 감사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 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병나은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은 이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절망, 고통, 외로움 어떻게 손가락 하나 움직여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내게 희망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이미 내 곁에 오셔서 천막 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계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내 사정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그렇지 못한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오히려 그런 내 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더 내게로 성큼 다가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